같이 기도 드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과 교육 시간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를 받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침례에 관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뭐 침례에 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알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그 의미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침례를 왜 받느냐? 아이에게 왜 아이들에게 침례를 가르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침례를 우리가 받고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죄인의 몸이었고 죄 가운데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이제 다시는 전에 죄인처럼 다시 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과 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신앙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 로마서 6장은 침례에 관해서 아주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르심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6장은 계속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게 그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살아나심이다. 살아납니다. 그런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 자다. 죄인인 나 자신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 거기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을 대하여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나의 몸에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가 나의 몸에 왕노릇을 했고 나는 그 죄에게 순종해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은 이미 죽었고 내가 살아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요. 또한, 그러므로 또한 이어지는 말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우리 육체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왜 받아야 하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야 되는 의식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침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 2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침례를 주라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으로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계속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았던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틀린가요? 사도행전 8장 36절. 36절. 예, 맞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에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차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가다가 이제 물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리낌이 없다. 이미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즉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그렇습니다. 10장 47절입니다. 10장 47절,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역시 침례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 고넬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함께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 성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루디아죠. 루디아. 루디아가 구원받고 역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그 빌립보 그 간수 있잖아요. 간수도 역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주는 그 방법,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명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되면은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제자들이 주지만은 실은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게 하고 제자들은 줄 때 내가 침례를 주노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면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아까 48절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같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침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베드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다른 그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침례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다.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장사가 뭐냐면 그 사람 그 시신을 땅에다 묻는 것이 장사잖아요.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그 죄의 몸이 된, 죄의 육체를 가졌던 그 내가 완전히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가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두 사람이 남자 여자로 있다가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혹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자기 어떤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침례를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침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구원이 먼저이고 침례가 나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침례를 받지만은 자, 그럴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거나 침례를 받을 만한 그런 그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즉시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침례를 반드시 받는 것이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침례의 목적입니다. 침례의 목적은 첫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읽어보았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는 산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 그런 그 뜻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침례를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가 두 번 나와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려고 침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침례하는 목적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번이죠. 이것도 이제 한 번 하면 좋은데 하나님 한 번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침례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왜 침례를 받게 하는지 그 이유를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비록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나의 어떤 그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많은 그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결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침례를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님의 뜻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침례를 명하셨고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다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강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매번 매번 그 결심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교훈을 받아서 다시 또 결심을 합니다. 또 그 결심에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순간순간 결심하고 더 나은 어떤 수준을 위해서 계속 결심해 나가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수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수준, 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겠다는, 더 봉사하겠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그 아이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계속된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고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은 그런다고 하면은요 개인의 신앙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결코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결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준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회개하기 위한 그런 침례입니다. 그죠?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요단강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이건 완전히 의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으러 일부러 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셨을까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게. 보면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그 회개케 하는 세례를 침례를 주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느냐? 그 뒤에 내용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실개인가 벌어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죄도 없으신 당신에게 제가 침례를 줍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아마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렇게 서로 그 실갱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것이다. 그 뜻은 다른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행하기를 먼저 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인가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본인을 위해서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당신을 위해서는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바로 죄인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일부러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행해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이제 그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갔고 침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징표가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생활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징표로서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난 일은 장차 침례받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은 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일들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으며 우리의 양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다. 그동안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단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여기 잡으시고 2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유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특권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림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에 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또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로 사랑하죠. 부모에게는 자식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기쁨을 두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모든 기쁨을 두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비교할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두고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는 기쁨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어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봐야지 알죠.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두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타난 그런 일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일어난 그 일들은 장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그런 그 일들을 또 나타낸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8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사 아닙니까? 사도들도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례를 받게 해야죠. 침례를 받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분반 아이들 과연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은 겁니까? 지난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초등부 전도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한 분반이 다 참석을 했어요. 6학년인데. 근데 왜 참석을 했느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진실되게 교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구원 받았느냐? 쭉 얘기를 했어요. 9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분반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자 해서 그 분반만 와서 다 말씀을 들었어요. 6학년 아이들이. 이게 그 분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분반이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맡은 분반 아이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원받아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그 침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 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게 하십니다. 아이들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아이들 지도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끝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새 생명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역시 그 전에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많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면은요, 지도가 안 됩니다. 지도하는 교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지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침례를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